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춰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성 베네딕토 아빠스 기념일인 오늘은 사거리 본당 송규진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 10장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그러므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떤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다른 고을로 피하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을들을 다 돌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시며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뱀은 교회 안에서 그리 달가운 존재는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하와를 유혹한 존재인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뱀처럼 슬기로워야 한다는 말씀은 뱀이 창세기에서 마귀였고 강교했지만 야근 집사의 비유에서처럼 자신이 살기 위해 영특함을 가져야 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곧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한 영적인 영특함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성령의 모습으로 표현되며 세상에서는 평화의 상징으로 통용됩니다. 이처럼 많은 긍정의 뜻을 내포한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라는 말씀은 거룩한 하느님의 뜻을 쫓는 순수함, 우직함을 표현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살기 위한 영적인 영특함을 지녀야 하며 그 영특함이 강교함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비둘기처럼 하느님의 뜻을 향한 순수함과 우직함을 함께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이러한 능력을 고루 갖춘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불완전한 존재인 우리는 둘 중 하나라도 제대로 갖추면 다행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독서에서 요셉의 생존 소식을 들은 야곱이 그의 모든 자손과 함께 모든 재산과 가축을 가지고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이집트로 가는 길인 부에르세바에서 환시 중에 하느님께서 야곱을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를 짐작해보건대 요셉이 형들과 재회한 후 식사를 하는 창세기 43장 32절에 어느 정도 드러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집트인들은 히브리인들과 식사를 할 수 없었다. 그것이 이집트인들에게는 역겨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기에 야곱이 이집트로 갈 때 하느님께서 환시 중에 그를 위로하셨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이집트에 도착한 야곱은 요셉이 미리 알려준 고센 지방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 요셉이 자신이 있는 곳으로 아버지 야곱을 오게 하지 않고 목축을 할 수 있는 고센 지방에 자리 잡게 한 것은 그러한 이집트인들과 조금이라도 떨어져 지내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인들은 목자를 역겨워했고 주로 목축업을 행했던 야곱과 그의 집안 사람들이 지내기에 고센 지방이 제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이사학과 야곱에게까지 이어진 하느님의 약속은 영적인 영특함을 지닌 이들과 하느님의 뜻을 향한 순수하고 우직함을 지닌 이들이 모여 하느님과 함께 이루어왔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을 보자면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라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늘 하느님께 자신을 내어 맡긴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달 교황으로 선출된 레오 14세 교황님의 사목 표현은 라틴어로 in illo uno unum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곧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잘산이즘이라는 좌우명 아래 국민의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크게 갈라져 버린 우리의 모습이 잘 사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인의 목표인 하늘나라는 서로가 경쟁하여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해야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지키려 늘 자신을 그분께 내어맡겼던 예수님과 요셉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도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했으면 합니다.
일본교리 조용관 신부입니다. 10계명의 제2계명은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하느님을 빙자하여 자신을 변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무슨 일을 할 때 그것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하느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성서에 자기의 목숨을 두고도 하느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앞에 두고 맹세하거나 또는 거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이름이 그 소유자의 성격이나 기능을 나타낸다고 믿었고 이름을 알면 그와 교제하고 그를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인간에 의해 조종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하는 이야기. 인디콤에서 펴낸 인천교구 조용필 신부님의 그대로 괜찮은 너에게 가운데 고통은 성숙의 학교. 고통을 즐기는 사람이 있을까? 사이코패스도 타인의 고통에 둔감한 거지 자신의 고통은 즐기지 않는다. 인간은 태어난 이상, 아니 동물들도 그 고통을 피하고 싶은 게 본능이다. 그런데 인간과 동물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인간은 고통을 통해 성숙하지만 동물은 무력해진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말이 있지만 그게 고통이라면 너무나도 잔인한 말이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피할 수 없다면 버텨라. 고통 중에 그 의미를 알기란 대단히 어렵다. 하지만 고통의 때를 잘 버텨내면 성숙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니체는 말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그래도 힘들다면 맹자의 말이 위로가 될지 모르겠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주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그 육신을 피곤케 하며 굶주리게 하고 궁핍하게 한다. 그가 하려는 말을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것은 마음을 쓰는 중에도 흔들리지 않을 참된 성품을 기르고 불가능하다던 일도 능히 해낼 수 있도록 키우기 위함이다. 우리는 고통으로 죽어가는 동물과 다르다. 고통으로 성숙해질 것이고 강해질 것이고 훨씬 아름다워질 것이다. 피할 수 없다면 버텨라. 고통은 성숙의 학교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그린 CD에서 펴낸 김대봉의 불량 목수 가운데 편견. 사람들은 사회생활과 개인의 삶이 다르다. 그러나 겉과 속이 다르다고 업신여기거나 편견을 갖고 냉대하는 것은 어쩌면 나를 보는 듯하다. 내가 싫어하는 감추어진 내 모습일 수도 있다. 하지만 편견은 요건만 충족되면 언제든 바로잡고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 고정적인 생각이 마음속에 굳어있어 변하지 않는 게 문제다. 마음속에 굳게 자리잡고 있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어떠한 상황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생각이 방해하고 있다. 편견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방안이 뭘까? 살아온 환경과 문화, 삶의 방식이 모두 나와 같을 수는 없다. 그러나 직접 교류하며 실질적인 접촉의 기회를 늘림으로써 그들과 실상이 다르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편견을 해소할 수 있다고 사설에서 많이 본 것 같다. 수십 번 보았다 해도 한번 체험하는 게 낫겠다는 마음으로 먼저 닫히고 제한된 사고방식의 문을 열어야 한다. 문을 열어젖히고 찾아오는 사람들과 공감하면 된다고 본다. 하지만 여전히 두렵다. 동등한 위치여야 하는데 나와 동등한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저들이 서로 낮추고 나를 받아들일 수 있으려나. 점점 걱정이 많아진다.
이제 대구 교구 소속이시죠. 손상우 신부 작곡의 미사곡 3번에 있는 대영광송을 스승 예수의 제자 수녀회 수녀님들과 서울 그레고리오 합창단의 목소리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에게 영광.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다리다
작곡 대형광송이죠. 케르빈이 작곡의 대관식 미사국에 있는 대형광송 피라모니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연주로 시간이 허락되는 데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 스픽,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무라, 전망 좋은 창, 제인필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교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여름 휴가지인 카스텔 간돌포의 보르고 라우타토 시 마을에서 피조물 보호를 위한 미사를 집전하고 모든 피조물의 평화와 화해를 가져오는 사명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9일 로마 미사 전례서에 새로운 양식인 피조물 보호를 위한 첫 미사를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부 장관 미카엘 체르니 추기경과 공동 집전했습니다. 교황청은 지난 3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찬미 바드소서에 기반해 지구와 환경 보호를 위한 미사 집전 시 사용할 피조물 돌봄을 위한 새로운 미사 예식을 발표했습니다. 라우다토시 고등교육센터 직원들과 함께한 미사에서 교황은 전 세계인을 괴롭히는 수많은 자연재해는 인간의 방탕함과 삶의 방식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의 시급성을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의 회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라우다토시 마을의 고요한 풍경은 세상을 괴롭히는 지구온난화와 무력 충돌과는 대조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황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폭풍을 잠재우신 것을 묵상하며 주님은 피조물이 멸망하는 그 힘보다 더 강력한 생명과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창조물을 돌보는 사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며 혼란스러운 세상에 평화와 화해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구와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이 하느님의 마음에 닿았기 때문에 우리의 분노는 그분의 분노이며 우리의 일은 그분의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황은 끝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라우타토시 마을을 피조물과의 조화를 구현하는 실험실로 만들고 자연을 보호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를 원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최근 발표된 Taxpayers Union Korea 여론조사에 따르면 뉴질랜드 퍼스트당이 3.7%포인트 상승한 9.8%를 기록해 ACT당과 녹색당을 제치고 의회에서 세 번째로 큰 정당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는 해당 조사 시리즈에서 최고치이며 이번 의회 임기 내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과거에도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바 있는 엔저 퍼스트는 1996년에는 여론조사에서 29%를 기록했지만 실제 선거에서는 13.4%를 얻었고 2002년에는 10.4%를 획득했습니다. 2023년 총선에서는 6.1%에 그쳤습니다. 당 대표인 윈스터 피터스는 5월 말 부총리직을 데이비드 시모어에게 넘긴 뒤 2026년 총선을 겨냥한 캠페인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번 조사에서 선호 총리 지지율도 1.3%포인트 상승한 9.3%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국민당, ACT, 엔저 퍼스트 연정은 과거 연정과 달리 소수 정당들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로 유튜브 영상과 뉴스레터 등 활발한 직접 소통을 통해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여론조사에 따르면 엔저 퍼스트는 12석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녹색당은 2석 줄어 12석, ACT당은 11석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반면 노동당은 3.2%포인트 하락해 31.6%를 기록하며 국민당에 다시 뒤졌습니다. 다른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응답자의 21.6%는 생활비 문제를 가장 중요한 이슈로 꼽았으며 19.1%는 경제 전반을, 13.3%는 의료를 선택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꿈꾸던 직업을 포기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또는 여러 가지 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3월 분기에는 실업률이 5.1%로 급등했으며 정규직 근로자 수는 4만 5천 명 감소했습니다. 유일하게 긍정적인 성장을 보인 분야는 파트타임 일자리로 전년 대비 2만 5천 명이 증가해 4%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뉴질랜드인들은 자신들에게 있어 근무 시간 감소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파트타임 일자리를 선택하기 전에 수백 개의 일자리에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노동조합협의회는 협의회의 경제학자 크레이그 레니는 시장이 포화 상태여서 어떤 일이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 중 더 많은 일을 원하지만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은 부분 고용 상태로 분류됩니다. 지난 2년간 이 상황의 인구는 26% 증가했습니다. 현재 시간제 근로자의 20% 이상이 더 많은 일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레니는 2023년 2분기에는 기본적으로 더 많은 일을 찾고 있지만 찾을 수 없어 사실상 부분 고용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약 9만 2,600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이제 12만 7천 명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2년 2년 만에 3만 명이 추가돼 더 많은 일을 원하지만 찾을 수 없는 불완전 고용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질랜드 연합정부는 온라인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반사기연합 안티스캠 얼라이언스를 출범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연합은 경찰, 주요 은행, 통신사, 디지털 플랫폼 등과 협력해 실시간 정보 교류와 대응을 강화하고 사기에 대한 조기 대응 체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스콧 심슨 상공 소비자부 장관은 지금까지 뉴질랜드의 사기 대응이 일관성 없이 이루어졌으며 정보가 분산돼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번 협력 구조를 통해 사기범들이 빠져나가는 틈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 참여 기관들은 향후 6개월간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초부터 실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교육 캠페인, 훈련 프로그램, 업계 가이드라인 마련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심슨 장관은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 등 입법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행협회장 로저 보먼트는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은행만으로는 부족하며 통신사와 소셜미디어 기업, 글로벌 플랫폼의 협력이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은행들이 사기 예방을 위해 송금 전 경고, 고위험 거래 탐지, 24시간 신고 채널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새로운 고객 확인 시스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은행이 약속한 조치를 지키지 못할 경우 해당 고객에게 전액 또는 일부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통계청은 올해 5월까지 12개월 동안 뉴질랜드의 순인구 증가가 14,808명으로 4월까지 12개월 동안에 14,978명 증가와 거의 변동이 없었지만 2024년 5월까지 12개월 동안에 8,282명 증가와 비교하면 무려 81.5% 감소했다고 추정했습니다. 순이민 증가율의 급격한 감소는 국가로 들어오는 이민자 수의 급감과 장기 체류자 수의 상당한 증가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올해 5월까지 12개월 동안 139,356명의 이민자가 입국했으며 이는 전년도 12개월 동안에 189,557명 26.5%에서 감소한 수치입니다. 반면 장기 체류 이민자의 출국 수는 2025년 5월까지 12개월 동안 124,548명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지난 12개월 동안 109,275명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해 5월 한 달 동안 총 추정 출국자 수가 총 추정 입국자 수를 초과해 해당 월의 순인구는 119명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 5월까지 12개월 동안 인도에서 16,415명, 중국에서 8,885명, 필리핀에서 8,851명, 스리랑카에서 5,687명의 순 증가가 있었으며 뉴질랜드 시민 46,334명의 순 감소가 있었습니다. 웰링턴 시장 후보인 레이 청 시의원이 지난 2023년 초 현직 시장 토니 화나오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제3자 소문이 담긴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해당 이메일은 이웃에게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선거 직후 동료 시의원 3명에게 전달됐습니다. 청 의원은 당시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화나우 시장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화나우 시장은 이메일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청 의원은 지금에 와서는 신중함의 중요성을 더 잘 이해하게 됐다며 화나우 시장에게 사과하는데 거리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해당 이메일이 최근에 공개된 배경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웰링턴 시의원인 청 의원은 인디펜던트 투게더 소속으로 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며 화나우 시장은 재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마오리 구의원직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화나우 시장은 과거 음주 문제와 ADHD 진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정치의 추한 면을 경험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오클랜드 수도 서비스 업체인 워터케어가 설치한 4만 개의 EDMI 스마트 수도계량기 중 약 1만 6천 개가 고장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문제는 2024년 10월에 처음 발견됐으며 고장난 계량기는 제대로 사용량을 측정하지 못해 고객들에게 요금이 청구되지 않다가 뒤늦게 과도한 추정 요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노쇼에 사는 리치는 평소 월 평균 수도 요금이 65에서 75달러였지만 갑자기 4,342리터의 일일 사용량에 해당하는 1,200달러의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리치는 이 요금이 근거 없이 책정된 것 같다고 항의했으며 워터케어 측에서도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워터케어는 문제의 원인을 서비스 업체의 처리 오류라고 밝혔고 리치에게는 새 계량기를 설치하고 과다 청구된 요금은 과거 사용량을 기준으로 재정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까지 고장난 1만 6천 개 계량기 중 1만 3,672개는 수동검침 방식으로 전환됐으며 나머지도 곧 수동검침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리치는 작은 기업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었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며 고객에 대한 서비스와 책임감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천둥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0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김춘선, 아나운서 유경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 스픽 한상유통과 H마트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JM필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생명은 사랑입니다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속초 내오신 부입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자라나고 있는 시간, 그 시간인 몸의 성장뿐만 아니라 마음의 성장, 그리고 나를 알아가는 여정이 담겨야 할 중요한 시간인데요. 하지만 요즘 우리 사회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현실은 내 몸은 어떤지, 내 몸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소중한 질문을 던질 기회조차 갖기 어려워합니다. 한 인간의 진정한 성장은 나를 알아가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린이들과 청년들이 나를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성의 의미를 깨닫고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꿈꾸고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업투미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봅니다. 잠시 후 업투미 한국 대표이자 튜터 부부로 활동하고 있는 신여국 리노와 손열림 엘리 부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교 생명위원회와 카톨릭 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합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나라는 철학을 담아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성과 인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업투미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새벽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업투미 한국 대표이자 튜터 부부로 활동하고 계시는 신성우 리노와 손열림 에리 부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먼저 청취자분들에게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용욱 리노이고요.
저는 손열림 유리하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 안녕하세요.
네, 이름이 조금 달린데 저가 알기에는 손열림 엘리라고 얘기했는데 어? 네. 율리안나?
네.
좀 이름이 다르네요.
네, 세례명은 유리안나이고.
아, 유리안나.
네, 저희 이제 포크라레 운동의 창설자께서 살아 계실 때는 이제 저희가 이 이름을 청하면은 요런 의미를 가지고 살아라라는 의미로 이제 이름을 새로 주시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손열림 자매님은 그 율리안나인데 엘리라는 이름을 받게 된 이유는 뭘까요?
아, 이름 이제 이탈리아에서 이제 유래한 그 운동이기 때문에 에세레 조야디 마리아 해서 에리 이렇게 줄여가지고 아. 에리라고 그래서 포클라레에서는 다 에리라고 저를
부르고 뜻이 뭐죠? 거기서.
아 마리아의 기쁨이 되는
마리아의 기쁨이 네네. 되는 율리안나는 기쁨이 덜 되지만 마리아는 아, 기쁨이 않죠. 되는 엘리 어, 그에 비해서 형제님은 똑같습니다.
네 저는 세례명입니다. 이대
왜?
교황님이신 세례명이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 따로 청하진 않았어요.
왜?
모든 사람이 필수적으로 청하는 건 아니고요.
아~ 네. 예, 여기서 은근슬쩍 나왔지만 손열림 자매는 청한 걸로 나왔고 네. 형제님은 안 청한
네,
걸로
맞습니다.
나왔고 그러면 율리안나는 그 어머니가 부모님 지어주신
네, 맞습니다.
마음이 안 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할 프로그램 업투미입니다. 여기서 업투미에서 투는 영어 숫자 2를 뜻하고 있는데 아까는 약간 흘러나왔지만 두 분 다 포클라레 운동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네. 먼저는 업투미라는 것이 어떤 이름인지 한번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업투미는 이제 원래 영어로 해서 It's up to me how I live my life 해서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가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해보자면 업투미라는 게 내 인생의 어떤 선택이나 그런 결정하고 또 책임지는 것이 결국은 나 자신한테 다 달려있다. 그런 뜻이 담겨있는.
그렇게 것이죠. 되면 아까의 숫자 2, 2는
네네.
결국 영어 2를 좀 숫자로 바꿔서 약간 재미를 좀 준 거긴 하고.
네.
아, 이 벌써 it's up to me라는 말 표현에서 가지고 있듯이
네네.
약간 책임이라는 느낌이 네네. 확실히 느껴지는데
네네.
혹시 프로그램 소개를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자유와 책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많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업투미는 이제 유아 시기부터 부모 시기까지 모두 있고요. 이렇게 전생에 걸친 인격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지금은 청년 교육까지도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 프로젝트의 뿌리는 이제 저희가 여섯 가지 인간 관계 측면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사회 문화적인 거나 역사적인 환경적인 부분 그런 것들 인지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육체적인 부분이나 감정 이런 것도 다루게 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영적인 부분이나 지적 차원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사실은 특별히 더 이렇게 중점을 두고 있는 거는 약간 감정적인 애정 표현, 뭐 느낌 사랑에 빠지는 거 아니면 뭐 섹슈얼리티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 발견하게 하는 거. 그래서 결국 좀 쉽게 말하면은 자기 내면화를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사실 현대 사회를 살면서 아이들이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 어른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좀 돌아본다는 것 자체가
네네.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어떤 이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프로토콜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어느 시기에는 뭐 하고 어느 시기에는 뭐 하고 지금도 많이 좀 깨질긴 하고 있긴 하지만
네.
그 틀을 좀 벗어나기는 좀 쉽지 않은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유아서부터 그 부모까지라고 한다면 프로그램 나이대가 네. 굉장히 넓네요.
네. 전생의 교육처럼 보시면 되고 한 4세부터 지금 17세까지는 저희가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그다음 부모 교육도 따로 있고요.
그러면 네. 그 위에 이제 보통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청년?
네네.
그냥 중장년?
네네.
그쪽 프로그램 아직?
네,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로마에서.
아, 로마, 아직 개발하고 있는
네네,
사항이다.
네네.
아, 그래서 4세에서 17세까지. 근데 지금 6가지 분야의 교육을 보게 되면 약간 네. 인성이라는 개념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네.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마찬가지긴 하겠죠. 근데 이제 요새 인성에 대한 교육이란 부분이 어르신들이 제일 어려워하고 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걸 어떻게 전달할까라는 걸 되게 어려워하기도 하고 또 완전 뭐 이게 좀 말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부모도 아이를 양육하면서 자신의 인성을 돌아볼 시간 없이 네. 이제 아이를 낳았고 또 아직 키우고 있다 보니까 본인도 잘 모르는 거를 알려주려고 하니까 좀 쉽지 않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쉬운 선택은 학원을 보내는 맞아요. 참 이게 좀 가슴이 아픈 현실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이제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이제 사회에 대한 부분에서 핵가족과 대가족을 배웠을 때 그 대가족이라는 개념 안에는 이제 부모한테 교육받는 것도 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교육받는 것도 있고 그렇죠. 또 친척들한테 교육받는 것도 있고 좀 더 나아가서 요새 아이들은 가장 큰 차이점은 형제 자매라는 개념도 좀 있어서 좀 이게 두루두루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양육이 되고 있었긴 했는데 네. 현대 사회에 넘어가면서 이제 그 하나만 키우기도 하고 또 친척들과 교류도 그렇게 줄어들면서 네. 사실 그 인성교육이란 부분이 되게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하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죠. 학원이란 부분을 보내긴 하는데 네. 그런 면에서 그 신체, 정서, 지적, 사회적, 정신적, 역사적 네.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네. 여기서 그 제가 조금 궁금한 건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탈리아에서 개발되고 있는데 그 사실 각 나라마다 좀 문화가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이제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 순수한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외국에서 비교를 하다 보면은
이거 되게 네. 비교 대상을 알 수 없는
네. 일단 성인지 쪽으로 봤을 때는 많이 유교 사상 같은 게 아직도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굳이 노출시킬 필요는 없기 때문에 뭐 약물 중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수업에 사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배제를 하고 오히려 저희는 뭐 흡연이나 약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접하는 정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계성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구들이랑 이렇게 어울려서 할 수 있도록 교육 자체를 좀 뭐 연극 수업 그다음에 토론 수업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도입을 하고 있죠.
네네. 네. 아 뭐, 무슨 뭐 거의 뭐 그 뭐라 그럴까 부모가 할 수 없는 건 아닌데 좀 버거워하는 것들을 좀 이게 전체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긴 한데 네. 사실상 4세서부터 17세는 일단 준비가 됐다고 하셨는데 그 나이대마다 조금 뭐랄까 교육적인 방법이나 네. 이런 교육 내용이 조금씩 좀 다른가요?
네. 일단 저희가 일단 유아기가 있고 그다음에 아동기, 청소년기로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잖아요.
유아기, 네. 아동기, 청소년기.
네. 네. 이렇게 해서 조금 4단계로 수업이 따르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세 단계였는데.
아, 청소년기 이제 중학생 시기, 그러니까 사춘기 시기가 있고, 정말 그 전두엽이 발달하는 20대까지의 청소년기가 있어요.
아, 여기 또 나눠지는
네, 또 나누죠.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발달 단계를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아기 같은 경우는 사실 부모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몰라요. 그래서 발달 단계에 대한 교육부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뭐 생애 탄생 그다음에 죽음 요런 것까지 그 시기에 사실 또 아이들이 궁금해 하거든요. 엄마 이게 뭐야 하니까 그런 것들 부모님들한테 먼저 교육을 시켜드려요. 그런 다음에 아이들과 하는 활동은 이제 감정 교육 막 조르기도 하고 막 많이 울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감정 그래서 뭐 기쁨이나 분노 혐오심 아니면 경이로움 같은 것까지도 아이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감정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 부모랑 같이 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퍼실리테이터라고 해가지고 그걸 활동을 도와주시는 분 요게 이제 유아기 교육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동기로 넘어가면 초등학교 이제 입학하고 사회성도 좀 넓어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아 정체성이랑 뭐 우정 관계 같은 거, 그다음에 뭐 롤모델 잡는 거, 그다음에 자기 보호하는 건강 관리 이런 것까지도 해서 결국은 9가지 수업을 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들어온 거는 12-14세 네. 교육이죠.
어차피 그걸 저희가 구분한 이유는. 2차 성징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무렵의 청소년기와 성징이 나타난 후에 청소년기를 이렇게 분리해서 저희가 나눠서 프로토콜이 되어 있어요.
네네.
근데 앞에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총 11개 과로 나눠져 있고요.
네.
첫 번째 과가 나는 누구인가로부터 시작이 돼요.
아하.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그 나는 누구인가로 시작해서 사춘기에 감정 변화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유아기 때 감정이 몇 단계로만 나눠져 있다라면 이제 청소년기의 감정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더 복잡해지고 심오해지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 성이 성징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기의 두 번째 이제 단계로 들어가면 결국 성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는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아,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제주도를 놀러 가기 위해서 비행기 티켓팅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놀라웠던 게 뭐냐면 되게 오랜만에 티켓팅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전에는 그냥 남녀 별도의 설명이나 주석이 달려있지 않았는데 지금은 거기에 남녀를 체크하는 옆에 주석이 달려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신분증상의 성이라는 그 주석이 달려있는 걸 보면서 이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결국 우리 한국에서도 현실화되고 있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고찰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뭐 되게 많이 얘기하셨어요. 근데 머릿속에 남는 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너무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얘기해서. 그래서 좀 단적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두 분은 이제 같이 부부시니까 지금 아이가 있으시죠?
네. 네.
지금 몇 학년, 몇 학년입니까?
큰아이는 군대 가 있고요.
아, 잠깐만요. 네, 군대를 갔고요.
네. 네. 자, 두 번째는 중학교 2학년이고.
중학교 2학년.
막내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아우, 약간 지금 말씀하신 건 나이대에 좀 어설프게 좀 한 명은 벌써 지났지만 이제 둘은 걸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이거를 이제 그 튜터 그 부부이기도 하니까 그 이 교육을 통해서 아이하고, 그러니까, 아, 맞다. 막내 아이는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아, 세 명 다 남자예요.
아, 다 남자.
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네. 아이하고 조금 예를 들어서 주시면 좋겠는데.
네.
어떨까요?
예,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저희 수업에 같이 하고 있고요. 네. 둘째하고 막내도 같이 하고 있는데. 네. 그 정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정자가 보통 남자의 정자수하고 여자의 난자수를 이렇게 비교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 번에 이제 배출되는 정자 양이 굉장히 많죠. 억 단위로 이제 배출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정자만이 엄마의 난자를 만나서 결국 네가 되었다라는 요 사실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뜻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고귀한 존재야. 왜냐하면 나는 3억 거의 2억과 3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엄마의 난자와 만난 아주 고귀하게 태어난 존재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되게 놀라웠었습니다. 저희가 뜻하지 않은 또 다른 결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하고 네. 이런 부분에서 같이 그 프로그램을 하거나 이제 네.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해보면 좀 뭐가 좀 다 첫째 아이는 그 군대 간 친구는 안 했죠.
네, 그때는 없었어요.
그럼 약간
안타깝게도.
그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첫째 아이는 그런 게 없었고 지금 둘째 아이, 셋째 아이는 그 프로그램을 했는데 조금 내가 해보니까 네. 좀 차이가 이런 거였다.
네.
고백하면 물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저는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첫째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일단 전제 조건으로 깔고 예, 한번 해보죠.
저는 네. 이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2학년 된 아이가 1학년 때 1기 단기 코스를 받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되게 아 이거 시키기 잘했다 싶은 거는 일단 위생 교육을 저희가 시켜요.
아하.
왜냐면 호르몬 분비 때문에 땀도 많이 나고 그래서 첫째랑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이 위생이 잘 유지가 되니까 그게 부모로서는 이제 너무 좋고요. 그 부분이
일단 첫째한테 미안하다 다시 한번 하시고
정말 미안하죠.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래도 감정 교육을 받았잖아요.
네,
이 친구가.
네.
그러니까 저도 그 사춘기를 인정을 해주지만 보통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실과 교육 같은 데서 보면 그냥 사춘기는 짜증을 많이 내, 뭐 문을 쾅 닫기도
너무 조금 이게 네. 심플하게 써있죠.
그렇다 보니까 그냥 부모들도 아 그냥 제가 짜증을 내면 짜증 내나 보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도 감정 교육을 받았으니까 짜증은 나죠. 났을 때 어떻게 그걸 이제 대처하는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저도 이제 부모 교육에서 아이 메시지 같은 걸 배웠으니까
네네.
그래 네가 화가 나는 건 이해해. 그렇지만 엄마는 너가 이 부분을 조금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라든가 저의 이제 입장을 얘기를 했을 때 화를 표출을 할 수도 있지만 자기도 아 내가 사춘기라서 화가 났구나 싶으니까 그거를 이제 자제를 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의 상태를 인지하니까
그렇죠.
그 인지를 그냥 왜 짜증나는지 몰라 그냥 확 분풀이만 할 텐데 네. 자기 감정을 자기가 아니까 네. 그다음에 내가 절제라는 것도 알게 네. 되고 그래서. 거기서 상대방을 얘기를 그냥 수용도 좀 해줄 네. 수 있는 네. 얘기가
네.
되고
네. 그래서 아.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저는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의 차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좀 차이죠.
일단은 첫째한테 미안한
첫째한테는
거고.
첫째한테는 마음껏 표출해라라고 놔뒀죠. 왜냐면 사춘기는 그렇게 표출해야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나도 잘 몰랐으니까.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럼 셋,
네.
그럼 둘째하고 셋째하고 좀 차이는 또 뭘까요?
그러니까 둘째하고 셋째 차이는.
일단은 둘째는 단기 네. 교육을 받은 친구고. 네네. 셋째는 정규 교육이라 하긴 그렇고 조금 네. 더 길게 교육받고 네. 있는 네. 친구였을 때.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그러니까 성격의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그걸 일단 배제하고라도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은 부모가 바뀐 상태로 아이들을 맞이하게 된 게 가장 큰 차이인데요.
아, 그렇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모가 자기가 그걸 좀 알고 그냥 네. 머릿속에 아는 것이 네. 아니라 네. 자기가 체험을 하고 같이함을 통해서 그렇죠. 네. 인지한 게 되니까 네. 같이 이 말 표현이 어떻게 보면 나도 처음이고 니도 처음이니까 그렇죠. 한번 해보자라는 개념이 네. 아니라 내가 좀 알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네. 끌어야 되는 것도 좀 있긴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덮어둘 수도 있죠. 이 교육을 받기 전에는 부모로서는 야, 너희들은 이런 집안에서 자라는 것이 네 팔자야. 속된 말로 너의 팔자고
교육받기 전에는
조금 고급지게 그렇죠. 말씀을 드리면 하느님의 뜻이야. 어차피 이런 곳에서 너희들이 자라나게 된 것은 그러면서 저를 그냥 정당화시켰던 부분이 이제는 나도 바뀌어야 되고 이제 나도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저 아이가 왜 저토록 짜증을 내는지 결국 호르몬의 영향이구나 생물학적인 영향이구나라는 거를 인지를 하게 되니 화가 나서 욱하다가도 이렇게 사그러들게 되는 제 자신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역시 아이들한테 미안하죠. 첫째한테 가장 미안하고 더 화를 많이 냈던 둘째한테도 미안하지만 어쨌든 저희 부부도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다가가게 된다라는 것도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누가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첫째는 그러니까 이 교육을 받지 않아도 첫째는 원래 그렇게 키우다가 내가 뭔가 배워진 게 있고 그게 이제 둘째한테 적용이 되는 거고 그것이 똑같이 셋째한테 잘 또 정해서 어쩌면 내가 지금 경험치가 있어서 또 좀 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네. 그 교육과 관계없이 네, 네. 그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특히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도 있고 우리가 성적인 차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좀 성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터부시해요. 뭐 눈을 가린다거나 이렇게 얘기도 하게 되지만 어쨌든 이 성의 차이가 이런 것이고 저희 수업 내용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그 여자의 월경 주기에 대해서 호르몬이 어떻게 작용하고 이때는 그 엄마의 뇌와 이 각각의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연결이 돼서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연극처럼 꾸며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고 난 후에는 아이들이 여성을 바라봤을 때 지금 굉장히 미디어에서도 여성의 상품화를 시키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왜곡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여성들을 바라봤을 때 혹은 이제 이성을 바라봤을 때 조금 더 고귀한 존재이고 존엄한 존재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느껴져요. 네.
제가 존중을 많이 받죠. 엄마가 월경기다 그렇죠. 그러면 네. 다들 이렇게 배려를 해주면서 엄마를 쉬게 해주자라든가. 네. 그래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집에 여자는 한 명밖에 없긴
네, 저 한 명이죠.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엄마를 여자로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참 뭐라고 할까 지금 쉽지 않은 그렇죠. 건데 그 부분에서 여자로서의 내가 삶을 네. 또 그 자식들이나 남편을 존중받는 것. 그것이 좀 너무 당연한 건데 네. 좀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르다는 것.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볼 빨간 사춘기가 부릅니다. 나의 사춘기에게. 최명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업투미 한국 대표이자 튜터 부부로 활동하고 계신 신영우 리노와 손열림 에리 부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요새 뭐 성교육을 학교에서도 하지만 또 그 부모들이 자기들이 잘 할 수가 없으니까 물론 이제 교회에서는 부모가 그 성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지침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의 의미로서. 근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잘 할 자신이 없으니까 이제 애들끼리 좀 모아서 성교육을 시키긴 합니다. 그 또래 애들끼리 네, 좀 엄마들이 맞아요. 모아서 만약 그런 교육화 제가 볼 때는 학교 교육하고는 학교 교육보다는 그게 또 좋으니까 또 그게 또 선호되긴 하겠죠. 그 교육과 이 업투미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성교육의 차이점 뭘까라는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물론 지금 업투미가 처음에 아까 소개하실 때는 그 성교육뿐만 아니라 인성교육까지도 지금 다 들어가 있긴 하는데 좀 이게 좀 다르다고 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성교육은 일단 우리가 성교육이라고 분류하는 것 자체를 저는 조금 의문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사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다른 성교육들을 보면 일단 아이들이 성에 노출이 돼서 음흠.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생길까 봐 그거를 방지하는 예방교육 차원에서 조금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엽투미 교육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부분도 그러니까 성과 사랑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 성은 내 몸에 그러니까 어떤 성교육이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정도 교육을 받아야 되고 한 인간으로서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내가 책임을 지고 나 스스로를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 하나의 뭐 감정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 성에 대한 이런 뭐 욕망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도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해서 내 몸이 소중하기 때문에 내 성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교육을 튜터가 같이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네. 일단 가장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튜터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이 교육을 하는 주관자를 튜터라고 얘기하는데 반드시 부부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하도록 되어 있는 이유는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느껴지는 건데 결국 그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더 이상 부모들은 자기의 모델이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네, 모델이 아니고 새로운 모델을 찾아 나가죠. 어떤 아이들은 유튜버를 뭐 누가 유명한 유튜버를 찾는다든지 연예인을 찾는다든지 하게 되는데 어쨌든 저희는 남자와 여자의 존재로서 그게 이제 부부의 존재로서 새로운 부부로서의 모델을 제공하고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들 아이들에게도 이런 부부로서의 모델에 대한 존재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접근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보통 학교에서의 교육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연역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주입식 교육이 대부분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저희는 최대한 이제 귀납적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귀납적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걸 어떤 결과를 던져주고 이제 그거를 파헤쳐 나가는 방법론이 아니라 함께 논의하고 이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물론 그 결과가 각자 다 다를지언정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이들은 굉장히 처음에 서툴어합니다. 그 방법적인 부분이 왜냐하면 이거는 적극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자기에 대해서 토론도 함께 해야 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처음에는 주저주저하게 되지만 결국은 조금씩 조금씩 열리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한국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교육이 가장 가지고 있는 핵심은 물론 이제 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지적인 부분도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학교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그 관계에 대한 교육보다는 지식 교육을 할 가능성이 너무 높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교육이 가지고 있는 목표라고 한다면 한국에서 대부분 학교에서 하는 성교육은 사실 이게 사람들이 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성병 예방 교육의 개념에 좀 가 있거든요. 얘는 PM을 그러니까 뭐 콘돔을 쓴다든지 PM을 하는 이유는 성병에 걸리지 말라는 개념이지 임신하지 말라는 교육은 아닌데도 불구하고도 사실 뭔가 이렇게 본래 성교육이 가지고 있는 핵심을 얘기하기보다는 좀 뭔가 보호한다는 개념만 좀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드리면 관계라는 부분 그런 부분만 잘 설명을 해줘도 아이가 거기에서 내가 뭔가 표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표출에서 내가 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도 인지를 하는 것이 되게 필요한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이들만 데리고 교육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러면 부모도 같이 교육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청소년기 교육으로 시작이 됐었어요.
네.
근데 하다 보니까 우리 부모도 잘 알아야 된다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고 부모 교육도 이제 개발을 했고
아.
그래서 이제 부모 교육은 10과로 되어 있는 게 들어와 있죠, 한국에. 지금 이제 이번에 2기에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 저도 이제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를 맺으려면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통하는 방법 같은 것들 배우게 되고, 그러니까 저도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아이가 사춘기이기 때문에 짜증을 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그걸 인정해줘. 오, 너무 지금 너 진짜 사춘기답다. 막 이러면서 인정해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당황스럽게 되대.
네, 그러면 이제 화가 없어지죠.
좋습니다.
네,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강인한 아이로 키워야 된다는 부분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요즘 이제 액체근대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막 유동적인 사회에서 아이들을 허용주의로 키우게 되면 많이 이제 응석받이가 될 수 있고. 권위주의적으로 키우게 되면 또 너무 아이들이 이렇게 반감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은 부모도 성장을 해야 되는 거고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 교육도 이제 같이
지금 많이 되 지금 부모 교육을 따로 한다고 했을 때 아이는 몇 세미스로 이렇게 끊어서 교육합니까? 정확하게
아, 아이들은 그러니까 부모 교육은 아동기랑 청소년기를 키우고 계신 분들.
아, 그럼 이제 아동기나 청소년기분들 한 번에 네네, 한다고 네네. 한다면 네. 아이는 아이들은 이제 나이를 나이로 때로 구분한다면.
네, 아이들은 나이대로 구분해서.
어떻게
하고.
구분?
유아기.
유아기 몇 세부터 몇 세 정도로 지나요?
6세에서.
아, 그죠. 우리나라 나이로 네. 거의. 그러니까 그렇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보통 수학에 들어가면 우리가 보통 사실 이게 애매모호하긴 한데 네. 요즘 네. 뭐 7, 8세에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 전에 네. 네. 한번
미취학 아이.
미취학 아이.
그다음에 네. 아동기. 아동기인데 사춘 그 2차 성징이 발현하기 전 단계까지의 아동기.
그럼 보통 아동들. 이제 요새 또 이제 2차 성징이 네. 옛날보다 또 빨라져가지고 네. 애매모호성이 그렇죠. 있지만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한 3, 4학년 정도까지
네. 네. 또 그리고 이제 성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초반까지.
그러면 초등학교 한 5학년으로 치면 네. 중학교 1, 2학년.
그렇죠. 네네. 네. 1학년 정도까지.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
나머지 네. 아이들.
고등학생까지.
그러면 네. 총 지금 하나, 둘, 셋, 네 단계.
네, 맞습니다.
그 네. 아이들을 따로따로 모아서 네. 하는 거죠.
네.
아.
프로그램은 네 단계로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이 세 번째 단계,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시작한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네. 한 보통 빠르면 초등학교 4, 5학년서부터 네네네. 중학교 1, 2학년 고쯤 되는 네. 애들을 대상으로. 네.
그러니까 저희가 8월 달에 시작하다 보니까 4, 5, 6을 대상으로 시작하면
아.
6학년 아이들이 이제
네, 중학교 1, 2학년 넘어서
네, 이게 넘어가죠.
그런데
네.
사실상 조금 이게 뭐 나쁘진 않은데
네.
그 아이들한테 그걸 하기에는 좀 알고 아 느껴봐야지 더 학습이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야라는 얘기보다 네. 네. 이렇게 하고 있지라고
네.
하면 아이들이 자기가 느낀 걸 그대로 표현하게 네. 그러니까 상상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느낀 대로 얘기할 수 있게
네.
하는군요. 그러면 이 할 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초등학교 4학년에서 뭐 중학교 1, 2학년 할 때 부모도 같이 와서 교육을 받나요?
그렇죠. 별도로 다른 공간에서.
다른 공간에서.
네네네.
아.
대신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 네. 그리고 한번 아까 말씀하신 약간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2기는 부모 교육을 한다고 했고
네네.
1기 때는 안 하신 거잖아요.
네,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1기하고 2기하고 약간 그 느낌이 어떤 차이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뭐 안 했다기보다 저희가 번역 자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1기 때는
부족했다.
네, 좀 부족해서 네네. 사실 아예 안 한 것은 아니고 처음 시작할 때 프레젠테이션 같이 시작을 하면서 간단한 교육은 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끝나는 날 다시 수료증 주면서 부모 교육을 뭐 1시간, 2시간
간단하게.
정도. 네, 간단하게 했었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10주 정도 아, 10주 10번 정도?
그러니까 10번은 해야 되고 지금 2기는 저희가 4과까지 지금 한번 진행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새로 시작하는 3기 때는 10과부터 다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만약에 차이가 뭐 완벽하게 10과까지 하지 않았지만
네네네.
그렇게 짧게 한 번 한 거와 네 번 한 거에 그 부모님의 그 어떤 반응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부모님들이 자기를 인지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자기를 인지.
네. 그래서 아까 저희 신랑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이렇게 화가 나고 이랬을 때 왜 그렇지? 그냥 당연히 받아들여야지 이런 것들을 자기 인지를 하니까 아 나도 변할 수 있구나.
아하.
나도 같이 맞춰갈 수 있구나. 이런 아하. 것들 이해하게 되고 또 되게 재미있는 거는 부모 교육을 하면서 부부 대화도 이제 더 개선이 되는 거죠. 대화법을 배우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이제 오히려 부부 대화도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대구에서도 막 올라오시는 분 있거든요. 지금은 대구에서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뭐 경상도 남자랑 서울 여자가 만났는데 대화법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시도도 해보시고. 그래서 부모로서의 역량이 좀 더 강화된다? 이런 것들을 조금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주대구 이루고 있는 2차 상징이 일어날 때쯤 하는 그 교육에서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뭘까요?
가장 큰 포인트?
아이들한테.
일단 제 생각은 감정 교육이 가장 중요해요.
감정 교육.
네.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 같은 거 보면 네네.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제 새롭게 그렇죠. 생기잖아요. 그리고 네. 뇌가 뇌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뇌가 새로 무너지고 새로 생긴다. 그럼 이제 전두엽은 천천히 발달하는데 다른 부분들 감정은 빠르게 이제 변화가 되니까 너희들 감정이 이렇게 표출된다. 그래서 감정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자기 몸을 왜 내가 이런 2차 성징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할 때 사실은 이게 출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것을 내가 선택을 하고 안 하고는 나한테 달려있지만 네가 여성이나 남성으로 태어난 이유는 사실 이런 생물학적인 부분들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네가 감정과 선택으로 어떻게 융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네, 교육이 됐고.
사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약한 게 그 감정 네. 특히 어르신들 어르신이라고 제가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뭐 솔직히 말해서 30, 40대, 50대도 그 위에는 더 심하고 그 자기 감정을 온전하게 맞아요. 몰라서 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저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어릴 때부터 자기 감정에 대해서 그런 그 표출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 감정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네. 지내온 것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냥 네. 아 남들이 얘기하는 아 이게 이건가? 라는 그 정도지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쯤 그런 감정교육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긴 합니다.
네네.
근데 사실 이게 부모들이 자기도 교육받으려고 한 교육받아야 된다고 하면 좀 그쵸? 부담스러운 것이 있었을 텐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워낙에 아이들 학원 보내고 엄마들은 밖에서 커피 마시는 약간 분위기가 있긴 있어요.
네. 꼭 나는 네. 필요 없고 너는 받아야 돼라는
그렇죠.
느낌이
좋은 거 다 너는 주고 싶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 부분에서 좀 선택하는 것과 쉽지는 않아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교육을 하면서 더 이것을 느끼시기 때문에 그 업체의 청소년 교육도 마찬가지로 1기 때는 쉽지가 않았죠. 아이들 모집하는 게. 근데 해본 친구들이 자기 동생도 시켜라 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부모 교육 처음 시작할 때는 좀 낯설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이제 해보시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해보신 분들이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 나도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었구나라는 거 필요성을 이제 깨닫게 되는 부분.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렇게 모든 아이들의 부모님이 다 참여는 하지 않으셔서 저희도 강요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은 되게 업돼 있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제 부인만 먼저 시작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 남편분이 쉬는 시간에 같이 조금 대화를 나눠보시더니 한번 해볼까? 하고 이제 반 정도를 들으셨어요. 1교시, 첫 번째 수업을. 그러더니 아 이거 좀 필요한 것 같아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음 달이 마지막 교육인데 그때는 이제 저희가 다 같이 쫑파티하면서 바베큐 파티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여기 이제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당신들의 것처럼 이건 이제 주체성도 가지시게 되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아 그러면 계속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이제 확신을 하게 되죠. 네.
사실 부모가 같이 해야지 솔직히 인지를 하셔야 될 필요한 게 부모가 같이 해야지 아이도 좀 뭐라 그럴까 같이 좀 좋아한다는 것보다는 같이 변화합니다. 애들이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해요. 나만 교육받으면 뭐하냐고. 집에 가면 엄마는 맨날 똑같이 내야 되지. 그렇게 되면 이제 같이 변한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이게 애들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로 보면 좀 차이가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전에 지금 이제 2기까지는 끝난 것 같아요. 지금 만일에 지금 업툼이 좀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3기는 언제 하고 어디서 하고 아까 전에 갑자기 대구에서 올라온다 그러면 일단은 수도권에서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하는데
네네.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네.
일단 1기, 2기와 다르게 3기 때는 카톡 그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서
네.
거기서 업투미 한글로 업투미라고 찾으시면
한글로 업투미를 치면 됩니까?
네.
영어로 한글, 치지 말고
영어로 치시려면은 UP 숫자 EME, 아, 네. Up to Me로 찾으셔도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오픈 채팅방이 있을 것이고, 네. 거기에서 저희가 공지를 통해서 할 거예요. 그 다행인 거는 지금은 이제 대구에서 여수에서 올라오고 계시는데, 네. 다행인 것은 그 작년에 튜터 학교, 튜터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서울, 대전, 여수의 한 부부, 그리고 대구의 여섯 부부.
잠깐만요. 서울. 네.
서울. 네. 대전.
대전.
여수.
여수에
각각 한 부부가 튜터가 되셨고, 아하. 대구 지역에는 여섯 부부가 되셨어요.
대구는 왜 여섯 명입니까?
거기는 지역으로 저희가 말을 하는 건데, 네. 경주에 계신 부부도 계시고요.
아, 경주, 아, 울산 이렇게 흩어져 계시긴 하지만, 하여튼 대구 지역에 여섯 부부가 하게 되셨어요.
네.
그렇다 보니 이제 늘어났죠. 그래서 올해 3기 때는 8월부터 8월에 이제 아마 네 번째 토요일 오전에 교육이 이제 고정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네. 서울 지역하고요, 대전 지역하고 대구 지역 세 군데에서 동시에 시작할 예정이에요.
네네.
네.
일단은 그래도 한 곳에서 서울에만 있었던 거에서 대전하고 네. 그다음에 대구까지 네. 그래서 총 세 군데긴 한데 그렇다면 이게 몇 번 하고 이제 좀 네. 그걸 좀 설명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지금 일단 교육 대상은 아까 청소년기 첫 번째 그 12, 14세
그러니까 2차 상징이 나타나는 네. 그 시점
그것만 지금 현재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다시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고요. 그게 총 11개의 과로 구성이 되어 있고 8월에 시작하면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오전 시간에 진행이 돼요.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번, 네. 오전 시, 오전에. 그러면 네 번째, 결국은 오전, 얼추 네. 뭐 1년 과정으로 봐야 네. 되는데 한
6월 달에,
달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다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끝나고 또 이제 4기는 또 8월 달에 시작이 되겠죠.
아,
네.
여기는 무조건 시작은 8월 달에
네,
하고.
네, 네, 네.
한 번에 모였을 때 네. 한 몇 시간 정도
2시간 반 정도 진행을 해요.
2시간 반 정도. 네.
지금 현재는 2시간씩 하고 있는데 네. 조금 시간이 타이트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약간 30분 더 늘려서 2시간 반 정도.
그러면 그때 그 네. 나이 때 아이도 오지만 네. 그 부모님도 그때 오는 건가요?
네, 네, 네.
그렇죠. 이번에는 10개의 과를 다 부모님들 같이 해가지고 진행을 처음부터 같이 쭉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 네. 엄마 아빠 다.
네. 그러니까
뭐 원하시는 분.
분은
네.
엄마만 오면 안 되고.
엄마만 오셔도 됩니다.
아, 그 일단은 부모에서 네. 엄마 네. 아빠 다 오면 더 네. 좋지만 더 엄마라도.
네.
근데 사실 이 말도 물어봐야긴 하는데 빠질 수도 있잖아요.
빠질 수 있죠.
그러면 네. 어떻게 됩니까?
보충교육 이런 건 없고요.
네.
어쨌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수료증을 발급을 하거든요. 졸업을 할 때. 그래서 수료증에 일단 몇 시간을 참여했는지를 적어서 드리기는 하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1기 때 만약에 1기 때도 단기 코스였기 때문에 참여 못한 코스들이 있잖아요. 원하시면 2기 코스에서 보충처럼 들어올 수는 있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 교육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빠지시면
그러니까 한번 네. 놓치면 1년 걸 1년째
그렇죠.
1년 후에 들어야 되는
그런 네. 것들은 좀 있죠. 네.
혹시 이거는 그냥 던지는 얘기긴 한데 네. 네. 아, 내가 만일에 그 서울에서 들었다가 네. 그거 놓쳤는데 아, 네. 다른 시기에 이제 대구하고
네.
지금
가능하죠. 네. 대신 대전하고. 같은 날 저희가 계속 하다 보니까
불가능하군요.
네. 그거를 이제 신부님 말씀 들어보니까 혹시 그런 가능성을 두고 좀 날짜를 우리 쪽은 뭐 세 번째, 저쪽이 네 번째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아니, 왜 그러면 이런 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날 때쯤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지방을 내려가야
네,
된다. 뭐
네.
부모님을 만나러 간다. 네. 그러니까 자기 하면 네. 아, 진짜 안타까운데 어떡하지?라고 했을 네. 때 아, 그래 그래도 우리 대전 가깝잖아. 거기서 네. 받고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네, 네, 네. 물론 이제 그
좋은
약간
좋은 팁 감사드립니다.
그 안에 뭐지 그 약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건 좀 적지만 네. 어색어색해서 또 그럴 네.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그 교육 자체는 일단 들을 수 있으니까
그쵸,
그것도 한번 방법이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내용은 다 동일하니까.
그러니까 내용은 네네. 동일하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든 저렇게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좀 듣고 하는 것도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사실 이게 지금 이탈리아에서 했던 거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좀 안타까운 거 뭐냐면 딱 그 나이 때만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좀 하면 좋긴 하겠는데. 사실 그 나이 때가 또 감정적이나 이런 부분에 제일 약하기도 해서.
네네.
사실 이제 필요하긴 합니다만. 두 분한테 이제 납득은 업투미.
네.
투터 부부로서 약간 꿈과 바람이 있다면 뭘까요?
네. 꿈과 바람은 일단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아이들이 옵티미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 이게 가장 큰 꿈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네. 튜토부가 많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
그래서 저희가 막 이제 막 나름대로 작전을 짜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또한 바람이기도 하겠죠. 적어도 2, 3년 안에 한국에서 그 업투미, 결국 업투미 학교가 열리려면 거기 이제 본부에 계신 분들이 양성을 위해서 오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2, 3년 내에 해서 정말 많은 튜터 부부를 양성하는 것, 이게 정말 우리가 1차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정말 아까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교회 내로 저희가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본당에도 들어갈 수 있게 각지에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저희의 작은 소망입니다. 그
본당에서 요청이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 네. 복사단 어머님들이 요청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튜터가 너무 부족해서 갈 수가 없었죠.
사실 제가 왜 이거 안타깝다고 생각이 드냐면은 네. 지금 뭐 사회에서 하는 그 성교육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좀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성교육도 그렇고 뭔가 체험하고 이제 그 느껴지는 교육이라는 느낌보다는 조금 지적
그렇죠.
교육의 네. 개념이 좀 너무 세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모가 그 지적 교육을 받아서 아이한테 교육을 가르쳐주면 좋긴 하겠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얘기하면 본인도 본인의 그 감정을
맞아요.
잘 모르는데 지적인 걸 가르쳐봤자 또 자신의 삶과의 또 괴리가 있고 또 그 괴리를 알고 있는 아이는 네네. 그 교육이 자체가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좀 쉽진 않아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는 맞아요. 그렇게 안 하면서 아빠는 그렇게 안 하면서 왜 나한테 이걸 강요해? 네. 라고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데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들어보면 그 부모도 같이 교육을 받아서 부모도 자기도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아 우리 엄마가 또 나도 아 이렇게 같이 뭔가 변해지는 거구나라고 느꼈을 때 그냥 나만의 책임감에서 좀 벗어나서 아 우리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나간다는 면에 봤을 때 이 교육이 사실 그 되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요새 부모들이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아이 문제만큼은 되게 네. 적극적이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안에서 이제 자기도 변화를 느끼게 된다면 아 이렇게 얘기 나누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부모도 자기 부모한테 받은 교육이 맞습니다. 기본 네. 베이스에 깔려가지고 나타나는 것이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아이도 바뀌고 나도 네. 바뀌고 네. 한다면 재밌을 것 같긴 한 것 네. 같습니다. 네.
그 부모 교육에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들어있거든요. 처음에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 솔직하게 쓰세요라고 해요. 우리가 물어보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그걸 인지하게 하고 그다음에는 목표를 세우세요라고 하는데 아이만 하는 목표도 안 되고 부모 혼자만 하는 목표도 안 되고 함께하는 목표를 정해서 한 달 동안 실천을 해보고 그 다음 달에 만나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문제로만 넘기지 않고
네.
가족의 문제로 왜냐면 네. 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뭐 그냥 그 TV에 한동안 나왔던 아이들 관련된 나오면 그 상담하면서 애 문제로 생각했는데 결국은 부모 문제로 귀결되는 네.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조금 이 프로그램에서는 가장 그 부분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보게 만드는
네.
그런 면에서는 중요한 것 같고 또 이게 단순하게 성교육이 아니라 인성교육마저도 네네. 되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 뭐 아이가 인성교육 받아서 바뀌면 뭐합니까? 집에 와서는 우리 엄마 아빠는 똑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다시 한번 그 이제 그 오픈 채팅방에
네.
한국어 업투미를 치던지
네. 네.
영어로 UP 숫자 2
네.
ME 네. 쳐서 나오면 거기에 아 이때 모집합니다라는 네. 거가 나오면 그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거기에 홈페이지 주소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홈페이지가 정식 홈페이지 주소가 아니라서 주소를 정확하게 불러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그 오픈 채팅방에 오시면
네.
홈페이지도 직접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궁금한 거는 거기서 물어보실 수도 있고 공지가 나오면 접수도 하실 수 있고 좀 더 구체적인 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지하실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까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 이 프로그램이 좀 아이들한테 잘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업투미 한국 대표이자 튜터 부부로 활동하고 계신 신여우 리노 손열림 엘리 부부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AI 기술은 점점 발전하며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인간의 질문에 답을 해주지는 못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AI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가장 큰 경쟁력은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래를 살아갈 우리 청소년들이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에도 더 많은 변화가 있기 바람입니다. 생명은 사람이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오석수 내오신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너스픽 한상유통과 H마트 JP에듀케이션 전망좋은창 JM필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NJ퍼스트당이 의회에서 세 번째로 큰 정당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3월 분기에 실업률이 5.1%로 급등했으며 정규직 근로자 수는 4만 5천 명 감소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국방비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작년 8월보다 빠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구 알바니 한아름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여름 휴가지인 카스텔 간돌포의 보르고 라우타토 시 마을에서 피조물 보호를 위한 미사를 집전하고 모든 피조물의 평화와 화해를 가져오는 사명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9일 로마 미사 전례서의 새로운 양식인 피조물 보호를 위한 첫 미사를 교황청 온전한 인간발전 촉진부 장관 미카엘 체르니 추기경과 공동 집전했습니다. 교황청은 지난 3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찬미 바드소서에 기반해 지구와 환경보호를 위한 미사 지점 시 사용할 피조물 돌봄을 위한 새로운 미사 예식을 발표했습니다. 라우타토 시 고등교육센터 직원들과 함께한 미사에서 교황은 전 세계인을 괴롭히는 수많은 자연재해는 인간의 방탕함과 삶의 방식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의 시급성을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라우타토 시 마을의 고요한 풍경은 세상을 괴롭히는 지구 온난화와 무력 충돌과는 대조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황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폭풍을 잠재우신 것을 묵상하며 주님은 피조물이 멸망하는 그 힘보다 더 강력한 생명과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창조물을 돌보는 사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며 혼란스러운 세상에 평화와 화해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구와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이 하느님의 마음에 닿았기 때문에 우리의 분노는 그분의 분노며 우리의 일은 그분의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황은 끝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라우타토 시 마을을 피조물과의 조화를 구현하는 실험실로 만들고 자연을 보호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를 원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최근 발표된 택스페이어스 유니언 꾸리어 여론조사에 따르면 뉴질랜드 퍼스트 당이 3.7%포인트 상승한 9.8%를 기록하며 ACT당과 녹색당을 제치고 의회에서 세 번째로 큰 정당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는 해당 조사 시리즈에서 최고치며 이번 의회 임기 내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당 대표인 윈스턴 피터슨은 5월 말 부총리직을 데이비드 시모어에게 넘긴 뒤 2026년 총선을 겨냥한 캠페인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번 조사에서 천호 총리 지지율도 1.3%포인트 상승한 9.3%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국민당, ACT, NZ First 연정은 과거 연정과 달리 소수 정당들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로 유튜브 영상과 뉴스레터 등을 활발한 직접 소통을 통해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여론조사에 따르면 NZ First는 12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녹색당은 2석 줄어 12석, ACT당은 11석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반면 노동당은 3.2%포인트 하락해 31.6%, 테파티 마오리는 3.5%였습니다. 총리 선호도 조사에서는 크리스토퍼 럭슨 국민당 대표가 19.7%, 크리스 힙킨스 노동당 대표가 19.6%로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윈스턴 피터스는 9.3%로 3위, 녹색당 클로이 스와브릭 공동대표가 7%, 데이비드 시모어는 5.7%였습니다. 최우선 정책 과제로는 응답자의 21.6%는 생활비 문제를, 19.1%는 경제 전반을, 13.3%는 의료를 선택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꿈꾸던 직업을 포기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또는 여러 가지 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3월 분기에는 실업률이 5.1%로 급등했으며 정규직 근로자 수는 4만 5천 명 감소했습니다. 유일하게 긍정적인 성장을 보인 분야는 파트타임 일자리로 전년 대비 2만 5천 명이 증가해 4%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뉴질랜드인들은 자신들에게 있어 근무 시간 감소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파트타임 일자리를 선택하기 전에 수백 개의 일자리에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노동조합협의회 경제학자 그레이그 레니는 시장이 포화 상태여서 어떤 일이라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식원제 근로자 중 더 많은 일자리를 원하지만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은 부분 고용 상태로 분류됩니다. 지난 2년간 이 상황의 인구는 26% 증가했습니다. 현재 시간제 근로자의 20% 이상이 더 많은 일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레니는 2023년 2분기에는 기본적으로 더 많은 일을 찾고 있지만 찾을 수 없어 사실상 부분 고용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약 92,600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이제 12만 7천 명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2년 만에 3만 명이 추가돼 더 많은 일을 원하지만 찾을 수 없는 불완전 고용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어를 잘하면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픽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주십시오. DynaSpeak.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정부가 향후 4년간 약 90억 뉴질랜드 달러의 국방 예산 증액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현재 연간 약 50억 달러 규모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경제학자 스티븐 힉스는 국방비를 보험료에 비유했습니다. 위협이 커질수록 보험료가 오르듯 국방 예산 역시 위험 수준에 따라 증가한다는 분석입니다. 2024년 기준 세계 국방비는 미화 2조 7,180억 달러에 달했으며 유럽과 중동에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뉴질랜드의 증액 결정 역시 이러한 글로벌 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국방 예산은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기술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 군사 기술이 민간 분야로 확산된 사례처럼 뉴질랜드도 사이버 보안 등 첨단 분야에서 1억에서 3억 달러 투자할 예정입니다. 다만 기대와 달리 대규모 국방 투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보다는 민간 인력이 군으로 이동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결국 국방 지출은 다른 부분 예산의 삭감, 세금 인상 또는 국가 부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무기와 민간 제품이 함께 쓰이면서 방위 산업과 윤리적 투자의 경계도 흐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온라인 사기 근절을 위해 반사기연합 안티스캠 얼라이언스를 출범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연합은 경찰, 주요 은행, 통신사, 디지털 플랫폼 등과 협력해 실시간 정보 공유와 대응을 강화하고 사기에 대한 초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스콧 심슨 상공소비부 장관은 지금까지 뉴질랜드의 사기 대응이 일관성이 없이 이루어졌으며 정보가 분산돼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 참여 기관들은 향후 6개월간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초부터 실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교육 캠페인, 훈련 프로그램, 업계 가이드라인 마련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심슨 장관은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 등 입법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행협회장 로저 버먼트는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은행만으로는 부족하며 통신사와 소셜미디어 기업, 글로벌 플랫폼의 협력이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은행들이 사기 예방을 위해 송금전 경고, 고위험 거래 탐지, 24시간 신고 채널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새로운 고객 확인 시스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은행이 약속한 조치를 지키지 못할 경우 해당 고객에게 전액 또는 일부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통계청은 올해 5월까지 12개월 동안 뉴질랜드 순인구 증가가 14,808명으로 4월까지 12개월 동안에 14,978명 증가와 거의 변동이 없었지만 2024년 5월까지 12개월 동안에 8,282명 증가와 비교하면 무려 81.5% 감소했다고 추정했습니다. 순이민 증가율의 급격한 감소는 국가로 들어오는 이민자 수의 급감과 장기 체류자 수의 상당한 증가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올해 5월까지 12개월 동안 139,356명의 이민자가 입국했으며 이는 전년도 12개월 동안에 189,557명 에서 26.5% 감소한 수치입니다. 반면 장기 체류 이민자의 출국 수는 2025년 5월까지 12개월 동안 124,548명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지난 12개월 동안 109,275명에서 14.0%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해 5월 한 달 동안 총 추정 출국자 수가 총 추정 입국자 수를 초과해 해당 월의 순 인구는 119명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약 3만 명의 뉴질랜드인이 호주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나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이민율을 기록했습니다. 메시대학교 사회학자 폴 수프니 교수는 이 현상이 단순한 인력 유출을 넘어 뉴질랜드 국민들의 정서적 태도와 국가 정체성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호주로 떠난 뉴질랜드인은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2012년에 약 4만 4천 명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수프니 교수는 현재 뉴질랜드가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반면 호주는 매우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11에서 2012년에도 유사한 이민 급증 현상이 있었으며 최근 이민자 중 약 60%가 호주로 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30대 연령층의 이주가 증가하고 있어 단순히 신규 졸업자뿐만 아니라 10년에서 15년 경력의 기존 노동자들도 함께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이제는 중심축을 호주로 옮기고 있다면서 성인, 자녀, 손주, 동료와 친구들이 호주로 떠나는 현실이 뉴질랜드인의 정서와 사고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프니 교수는 또한 최근 떠나는 사람들 중 일부는 뉴질랜드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시민권을 취득한 후 다시 떠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으며 이런 유형의 이주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들이 왜 떠나는지 뉴질랜드를 단지 경유지로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 광산업체 산타나 미네랄스가 뉴질랜드 오타고 지역의 목장을 2,500만 달러에 매입하고 대규모 금채굴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산타나 미네랄스는 자회사 마타카누이 골드를 통해 타라스 인근에 2,888헥타르 규모의 아드고 목장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부지는 과거 네 곳의 금 매장지로 알려진 지역입니다. 회사는 뉴질랜드 정부의 파스트트랙 법안을 통해 허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초 본격적인 채굴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만 산타나 미네랄스 최고 경영자 데이미언 스프링은 파스트트랙의 의사결정은 빠르게 하지만 자원관리법과 관련 법규를 무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채굴지는 라이즈앤샤인으로 지난 40년간 뉴질랜드 최대 규모의 금 매장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약 900m 너비의 원형 노천 광산과 함께 지하 채굴이 병행될 예정입니다. 3개의 소형 채굴장도 추가로 계획돼 있습니다. 스프링 대표는 이번 프로젝트가 향후 14년 동안 최대 400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의 가축 방목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광산 운영 이후에는 토지를 복원해 원형 광산 부지를 호수로 전환하고 풀과 토종나무를 심어 자연을 회복시킬 계획입니다. 한편 연합농민회는 이번 토지 매각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오클랜드의 수도 서비스 업체인 워터케어가 설치한 4만 개의 EDMI 스마트 수도 계량기 중 약 16,000개가 고장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문제는 2024년 10월에 처음 발견됐으며 고장난 계량기는 제대로 사용량을 측정하지 못해 고객들에게 요금이 청구되지 않다가 뒤늦게 과도한 추정 요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노쇼에 사는 리치는 평소 월 평균 수도 요금이 65에서 75달러였지만 갑자기 4,342리터의 1일 사용량에 해당하는 1,200달러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리치는 이 요금이 근거 없이 책정된 것 같다고 항의했으며 워터케어 측에서도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워터케어는 문제의 원인을 서비스 업체의 처리 오류라고 밝혔고 리치에게는 새 계량기를 설치하고 과다 청구된 요금은 과거 사용량을 기준으로 재산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까지 고장난 16,000개 계량기 중 13,672개는 수동 검침 방식으로 전환됐으며 나머지도 곧 수동 검침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리치는 작은 기업이 이런 식으로 운영됐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며 고객에 대한 서비스와 책임감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라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교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국방비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댄 콜드웰 전미 국방장관 수석고문은 보고서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28,500명에서 60% 이상 줄여 만 명만 남길 것을 권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군기지 방어 임무와 무관한 모든 지상 전투 부대 등을 한국에서 철수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공군 감축도 주장했습니다. 주한미군기지의 전투기 비행대대 두 대를 미국으로 옮겨야 한다면서 항공정비부대와 인력의 3분의 1도 미국으로 돌려보낼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같은 태세 재편이 필요한 이유로는 먼저 한반도의 영내 다른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주한미군기지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접근권이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타이완 해협에서의 유사시 주한미군 투입에 한국이 반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고서는 또한 한국이 북한 위협에 대응할 충분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췄다며 지상방어의 주된 책임을 한국군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동맹국들이 자국방위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도 일치합니다. 관건은 이 보고서 내용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실제로 반영될지 여부입니다. 미 국방부는 현재 전 세계 미군 태세를 점검하며 미국의 새 국방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미국 남부 지역이 홍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선 현재까지 12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확인됐고 텍사스와 경계를 맞댄 뉴멕시코주에서도 폭우로 인한 홍수로 최소 3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각 9일 텍사스주와 경계를 맞댄 뉴멕시코주 루이도소 마을에서 국지성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 비로 인해 리오 루이도소강이 범람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진 지 단 몇 분 만에 강 수위가 3m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이번 홍수로 현재까지 14살 여자 어린이 등 3명이 숨졌다고 현지 당국은 밝혔습니다. 집이나 차에 고립된 주민들에 대한 구조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큰 비가 또 쏟아질 수 있어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해 여름 큰 산불로 약 61km제곱미터 면적이 불타 비가 올 때마다 홍수 위협에 시달려 왔습니다. 한편 텍사스 홍수 피해 지역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어린이 36명을 포함해 119명으로 늘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한은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한 직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작년 8월보다 빠르다고 지적했습니다. 1년 전 금융권 가계 대출이 급증하자 경기 부양 압박 속에서 실기론을 무릅쓰고 금리를 동결한 경험과 비교한 것입니다. 작년엔 8월 금리를 동결한 뒤 가계 대출 증가세가 둔화해서 10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수도권 지역에서 번져나가면 젊은 층 절망감부터 시작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며 다음 달이면 그 문제가 해결될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 관세는 관세대로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은 안 잡히면 금융 안정과 성장 간의 상충 관계가 굉장히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One News, RNZ, 뉴질랜드 Herald, Stuff, Interest.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28원 30전, 한국에서 보낼 때 844원 61전, 한국에서 받을 때 811원 99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청둥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으며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0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김춘선, 아나운서 유경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누시오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좋은 창 제임필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게시판입니다. 타마키 마카오라우에서 마타리키 페스티벌 2025가 열리고 있습니다. 마오리 새해를 맞아 타마키 마카오라우에서 펼쳐지는 타마리키 페스티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5년 7월 13일까지 오클랜드 지역 전역에서 100개 이상의 다양한 행사와 활동이 펼쳐집니다. 이 축제는 오클랜드 시의회와 나가티 타마오호 부족이 함께 주최하여 마오리 문화와 환대를 기념합니다. 7월 15일에는 마타리키 운동부부 행사가 있습니다. 스타돔과 협력해 마타리키 별자리를 가상으로 여행하며 현대 마오리 음악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7월 16일에는 테타오마타 카파하카 경연이 있습니다. 오클랜드 전역의 쇼핑몰에서 카파하카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마타리키 페스티벌의 주요 음악 행사로 마오리 아티스트들의 라이브 공연과 음식 부스를 즐기실 수 있는 테코라코라 행사도 열립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